저번에 저희 AI 얘기를 또 하다 말았는데 진짜 주변에 AI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많다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투자를 시작할 거니까 늦었나요?
나는 늦었나?
아, 나는 늦었나?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메가 트렌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30년간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네. 근데 지난 30년 변한 거는 인터넷과 모바일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인터넷과 모바일 관련 주가도 지난 30년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경쟁에서 이긴 회사들은. 그리고 이제 AI 메가 트렌드가 시작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이럴 때는 투자 기회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투자 기회를 보려면 우리 항상 얘기하듯 공부를 해야 됩니다.
미키님이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것도 결국에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초기에 잘 탄 거 맞죠?
그렇죠. 저는 인터넷과 모바일 트렌드를 그 실리콘밸리 초기에 가서 아주 제대로 찼죠. 제 커리어도 그렇고 제 자산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탔기 때문에 아, 이 힘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 초기부터 이 바닥에 있긴 한데 저는 왜... 그게 그때, 주식을 샀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일을 그때, 할 게 아니라
그때 유튜브의 초기의 가능성을 봤다면 그때 구글 주식을 조금이나 샀으면
아,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탔죠.
그러니까
일에서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산업이 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 첫 번째 내가 그 산업에서 종사하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그 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두 개를 다 했거든.
아, 종사만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 그러고 보니까 구글에서 일하실 때 담당하셨던 제품이 어떻게 보면 AI의 1세대 담당이셨네요.
네, 그렇죠. 구글 홈, 구글 어시스턴트가 1세대 AI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구글 홈은 그 팀 처음부터 함께하면서 아시아의 구글 홈은 다 제가 출시했거든요. 제가 이쪽을 조금 알아요.
엘리타 강사가 집어주는 촉촉히 강의 느낌으로 오늘 한번.
자, 그럼 AI를 이해하려면 크게 두 가지 레이어로 구분하면 좋아요. 첫 번째 위층 레이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AI, 뭐 대표적으로 챗GPT. 밑에 레이어는 그 AI를 가능하게 해주는 인프라.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GPU. 그래서 우리가 투자는 몰빵이 아니라 분산이라는 얘기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우리 밑에 레이어 있는 인프라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AI 투자와 주식시장에서 핫한 분야는 AI보다는 AI 인프라 분야예요.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시작되면은 인프라가 먼저 깔리거든요.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도 철도가 먼저 깔렸고 인터넷이 시작됐을 때도 망이 먼저 깔린다고요. 그리고 AI도 요즘 인프라 까는데 아주 난리예요 요즘. 그럼 AI를 돌리는 인프라는 뭐냐? 기본적으로 AI는 데이터 센터 위에서 돌아가요.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이든 뭐 이메일이든 게임이든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해서 쓰는 모든 거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세 개의 킹왕짱이 있어요. 시장 점유율 순서대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보통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불러요. 초대형 사업자 뭐 그런 뜻이겠죠. 인터넷 시대에도 데이터 센터 당연히 중요했는데 AI도 이 데이터 센터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AI 시대가 시작되니까 데이터 센터가 더 중요해졌어. 그래서 요즘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 확장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각 기업마다 매년 투자하는 금액이 뭐 100조 원 단위거든요, 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하이퍼스케일러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고 올해 상장한 코어위브가 대표적인 회사예요. 이런 기업들은 또 네오클라우드 회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차세대 클라우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는 전통의 강자인 하이퍼스케일러들과 신인들인 네오클라우드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되게 신기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존을 쇼핑 사이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점유율 순서대로 하셨을 때 1위가 아마존인 게 좀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아마존의 AWS라고 부르죠. AWS가 전체 시장 점유율 1등이고 그래서 AWS 서비스가 다운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이 안 돼요. 얼마 전에 AWS 다운됐거든. 삼성페이도 안 됐다 그러고 페이스북도 안 되고 디즈니 플러스도 안 되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예요.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그냥 반도체의 거대한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I를 돌리는 반도체는 GPU라고요. 그리고 GPU 시장의 독보적인 1등은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다들 엔비디아 GPU 살라고 난리가 난 거고 엔비디아 주가가 지난 한 5년간 15배 정도 오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시장 점유율 차이는 좀 나지만은 GPU를 만들면서 엔비디아 계속 거라를 외치고 있는 AMD도 올해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근데 야 엔비디아를 AMD가 어떻게 따라가라고 생각하다가 올해 요즘 분위기가 조금 바뀌곤 있어요. AMD가 잘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올해 주가는 AMD가 엔비디아보다 더 올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 GPU나 CPU 같이 연산을 하는 반도체도 필요하지만은 기억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해요. 그리고 GPU의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HBM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즘 HBM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HBM을 잘 만드는 회사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둘 다 한국 기업이거든요. 이 두 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탑2잖아요.
근데 그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올랐던 게 되게 화제였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밀리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다시 왜 오를까요?
지금 10만 정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GPU용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재는 SK 하이닉스한테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데이터센터 확장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데이터센터에는 HBM뿐만 아니라 다른 메모리 반도체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른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1등이잖아요.
이미 잘하고 있었던
네, 사업. 이미 잘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요즘 많이 오르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밀리는 사업 중에 하나가 다른 기업의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우리가 파운더리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대만의 TSMC에 많이 밀리는데 요즘 또 삼성의 파운더리 사업에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만들려는 반도체들을 이제 삼성전자가 계약을 많이 따고 있거든요.
저희 녹화 30분 전에 뉴스 같은.
네, 요즘 관련 뉴스 많이 뜨고 있어요. 테슬라랑.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10만 전자를 향해서 제가 제일 처음 산 주식이 삼성전자예요. 25년 전에 삼성전자에서 일할 때 삼성전자에서는 PS라고 보너스를 이제 1년에 크게 줘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이걸 뭘 할까 하다가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처럼 주식을 모를 때예요. 당연히 20대 때니까.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으면 직원들은 알았거든요. 이 회사는 앞으로 심상치 않다. 그래서 그 보너스로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그때 만 원이었어요.
10만 전자 되면 10배.
10배죠. 그러니까 다 이게 AI 붐을 타면서 낙수효과라고 하잖아요. 그 같은 생태계의 기업들이 다 잘 나가는 거야.
바닷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떠오른다.
그렇죠.
딱 그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반도체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건설도 해야죠. 땅도 필요하죠. 그 안에 장비들 들어가야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너무나 중요한 전력과 냉각. 요즘 이 두 개의 분야의 기업들 실적이 좋아서 주가들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해 주가가 4배 올랐어요.
와.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력을 하거든. 특히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기기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 역시 탄력받아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10등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대단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AI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 반도체 데이터센터 그 주변에 있는 산업들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분산하기 위해서도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공부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런 새로운 산업이 뜰 때는 공부하고 들어가야 돼요. 뭔지를 내가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AI 시장이 주변에서 보니까 뭐 버블이니 뭐 과열된 시장이라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런가요?
요즘 그 AI 버블 때문에 그냥 시장이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버블인 것 같다 그러면은 관련 주가들 훅 떨어졌다가 야 이게 미래야 그럼 훅 올랐다가 그래서 요즘 이제 AI 관련 주식들은 그 버블이냐 미래냐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반복하면서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왜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물론 너무 과열된 것도 있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이유는 요즘 A회사의 돈이 B회사로 갔다가 B회사의 돈이 C회사로 갔다가 C회사의 돈이 다시 A회사로 오는 돈이 순환하고 있다는 우려예요. 이거를 쉽게 설명해 보면은 다섯 명이 앉아서 수건 하나로 수건 돌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섯 명이 다 야 나 수건 하나씩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건 돌리기가 멈췄어. 그랬더니 뭐야 다섯 명인데 수건을 하나네? 이거 버블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야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수건이 10장 100장이 돼 그러면 다 부자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 두 의견이 버블과 기대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만 돈을 돌리고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성장한 게 아니다 라는 네. 시각인 거군요.
네. 이런 AI 관련 기업들 간에 돌고 도는 순환 거래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블룸버그 회사에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돌고만 있다. 예,
여러 우리가 말한 기업들의 여러 거래가 서로 엄청나게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버블일까 아닐까?
일단 1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엄청 얘기했던 아무도 몰라요.
아, 그치.
아무도 모르지만은 제 생각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AI의 본게임을 시작한 거는 3년 전에 챗GPT가 세상에 나오면서부터예요. 그럼 이제 AI 본게임 시작한 지 3년 된 거예요. 이거를 스마트폰에 본 게임을 시작한 아이폰이 세상에 나온 지 3년 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3년 후면은 2010년도라고요. 2010년도를 돌아보면은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의 미래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스마트폰이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때 삼성전자는 갤럭시 개발에 올인을 했고 LG전자는 피처폰을 만들었다고요. 그때 LG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략 컨설팅 회사인 맥켄지에다가 전략을 맡겼는데 맥켄지에서 그랬다잖아요. 아, 스마트폰은 찻잔 속의 폭풍일 거예요. 피처폰에 집중합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물론 AI도 그렇게 될 건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저는 엄청나게 큰 흐름이 시작된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전까지는 뭐 슬라이드폰이니 이런 걸 쓰다가 처음으로 2010년에 아이폰4를 이제
그때쯤 아이폰이 한국에 또 들어왔을 때
맞아요. 3GS4 이런 게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인데 거기 핸드폰 파시는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마 이 핸드폰 그렇게 많이 안 팔릴 거라고 하셨었어요. 그때 그랬어.
LG 초콜릿폰 사시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잘 나가는 핸드폰들이 더 많았거든. 사실 국내 폰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이폰 사간다고 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더 잘 팔리는데 너 왜 이거 사? 약간 이렇게 물어보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돌아와서 우리가 보면은 야 스마트폰 시대가 오는데 바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2010년대 그거를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뭐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이제 제대로 못 들어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솔직히 몰랐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AI를 보면은 아직은 일부 산업에서 일부 사람들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엔비디아 GPU 없어서 난리고. 근데 만일의 미래에 더 많은 산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쓰는 시대가 열린다. 그러면은 GPU든 데이터 센터든 전력기계든 뭐 냉각장치건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만드는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올라가겠죠. 물론 저희가 자주 얘기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내가 내 자산 관리를 할 때 이러한 메가 트렌드가 시작될 때는 내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는 거를 장기적으로는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특히 이렇게 막 뜨거운 AI 흐름의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계속 할 거예요. 막 잘 오르다가도 갑자기 무슨 뉴스 하나 터져가지고 훅 떨어지고 이런 거를 반복하겠지만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내가 장기적으로 시간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서 지금 AI 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기업은 엄청나게 성공을 하겠지만은 어떤 기업들은 망할 거예요. 마치 인터넷 시대에도 많은 기업들이 망했지만은 그 중에 살아남은 기업은 지금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종목도 골고루 분산해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낼 때마다 잘 공부를 투자하면서 그래서 역시 결론은 시간과 종목을 잘 분산해서 장기 투자하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잘 생각해보면 영원할 것 같은 노키아 망했고 네. 언제나 1등이었을 것 같은 인텔도 힘들어졌고
맞아요.
IBM도 마찬가지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인텔은 그 PC 시대 초기를 완전 꽉 잡은 회사였고
완전 최고였잖아요. 네.
노키아는 스마트폰 전에 휴대폰 시장을 꽉 잡은 회사였고 그리고 인터넷이 처음 퍼질 때 망을 깔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꽉 잡은 시장은 시스코였다고요. 그래서 시스코가 2000년도 한때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다 재미없는 회사가 됐죠.
네. 근데 반면에 그 당시에 스타트업이었던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그 시대를 제대로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업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 탑5에 다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됐거든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제가 구글에 입사할 때만 해도 야후와 구글은 비슷한 회사였어요.
아 야후.
네. 오히려 야후가 선두주자였고 구글이 따라가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야후와 구글은 기업가치 비교를 할 수도 없는 차이가 됐잖아요.
야후는 지금은 모르는 친구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야후 파이낸스?
야후 파이
제가 소개한 역시 조회수가 잘 안 나온 영상이라도 여러분이 많이 봐주셔야 되는
지금까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비스보다 인프라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거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면은 초기에는 항상 인프라예요. 근데 그 다음에 결국 이어가는 거는 서비스예요. 인터넷 시대에도 인프라 회사가 초기에는 굉장히 잘 나가다가 결국 지금 빅테크가 된 기업들은 대부분은 서비스 기업들이거든요. 구글, 아마존, 메타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래서 AI 인프라 영역은 이게 버블이든 아니든 돈이 엄청나게 몰려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AI 서비스 영역은 아직 그렇지는 못해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인프라를 아무리 아무리 잘 깔아놔도 사람들이 서비스를 안 쓰면은 이건 진짜 버블 크게 터집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허니버터칩이 이제 대세야. 사람들은 앞으로 허니버터칩만 먹을 거야. 없어서 난리야. 그래서 공장을 막 증설해놨어. 근데 막상 허니버터칩 그렇게 많이 안 먹게 되면서 많이 힘들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이거 똑같습니다. 엔비디아와 데이터 센터가 그 공장이면은 AI 서비스는 허니버터칩이거든요.
그렇네요. 결국에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을 해야 결국에 사업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일반 소비자나 기업 소비자나.
그렇죠.
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AI 서비스는 챗GPT잖아요. 챗GPT는 정확하게는 GPT라는 AI로 만든 챗봇 서비스예요. 구글의 제미나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중국의 딥시크. 이러한 서비스들이 일반 소비자가 제일 많이 하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AI 챗봇 서비스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AI 챗봇에다가 내가 필요한 일들을 시키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챗GPT가 브라우저도 개발해서 내놨잖아요.
네네네. 저 요즘 쓰고 있어요. 네, 편하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AI를 쓰네 라고 인지하지 않으면서 쓰는 서비스인데 그게 AI인 경우가 더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다 AI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요즘 광고 사업이 더 좋아졌잖아요. 그 이유가 광고를 기업이 집행할 때 AI가 최적화를 너무나 잘 시켜주거든요. 일반 사용자들이 쓰는 AI는 그걸 알고 쓰건 모르고 쓰건 아직은 큰 돈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무료란 말이에요. 근데 더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AI 솔루션이에요. 뭐 대표적인 예로 요즘 어디 콜센터 전화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AI가 다 받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코딩을 다 AI가 해줘가지고 요즘 테크 기업들이 주니어 개발자들 레이오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장 자동화, 뭐 물류센터 자동화 이런 거 다 AI가 해주고. 그래서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인데 아마존이 물류센터를 엄청나게 많이 운영하잖아요.
미국의 쿠팡이니까.
근데 2030년까지 60만 명을 해고할 계획이래요. 이거를
5년 만에
AI와 로봇으로 자동화할 수 있으니까. 아마존이 미국에서 월마트와 함께 가장 많은 사람을 채용하는 회사예요. 둘 다 물류를 하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60만 명 해고는 아마존 전 직원 거의 반을 해고한다는 거야. 앞으로 5년 안에.
그런 일자리에서도 사람이 잘리고 AI 개발하는 일자리에서도 사람이
잘리고 코딩에서도 잘리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 진짜 10대 친구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까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예상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5년 전만 해도 야, 이제 AI 시대가 오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컴공 가야 돼? 근데 요즘 컴공 졸업자들이 취직이 안 된다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다고. 네, 그때 우리 다, 얘기했었잖아요.
네, AI가 특히 주니어 개발자들은 AI가 다 하니까. 그래서 AI 코딩 도와주는 뭐 커서 같은 스타트업들이 있거든요. 요즘 이런 데들 진짜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나 뭐 오라클, 팔란티어, 세일스포스 이런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기업용 AI 솔루션 엄청 열심히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팔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큰 돈은 일반 사용자용 AI보다는 기업용 AI 솔루션에서 더 많이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장이야말로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할 때 요즘은 이제 AI에서는 어느 정도 버는지도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서 어떤 기업들이 좋을지 판단하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매일 어떤 서비스를 쓰는데 이게 AI네? 라는 게 보인다면 하면은 이 기업 투자할까 접근해 보는 거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없습니까?
저희가 오늘 계속 강조한 게 결국은 분산 투자잖아요. 잘 모르고 너무 새로우니까 분산하자.
ETF 하자.
네. ETF 하자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ETF, 뭐 S&P 500, 코스피 200 이런 ETF는 지수를 따라가는 ETF라서 수수료를 포함한 총보수가 진짜 낮아요. 근데 AI 쪽에서의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아니면 뭐 특정 AI가 아니더라도 특정 산업에서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이런 ETF 많거든요. 이런 ETF는 주식형 ETF라고 불러요. 근데 주식형 ETF는 아무래도 자산 운영사에 많은 역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형 ETF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더 높아요.
인건비 좀 더 내는 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포함한 총보수를 더 잘 확인하고 주식형 ETF는 사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주로 미국 AI 관련 기업들을 얘기했잖아요. 한국을 보면은 앞서 말한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짱이에요. 근데 다른 쪽에서 한국의 AI 관련 기업이 아주 핫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 AI 시대가 온다라는 가정하에 한국에서 관련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 ETF가 있나라고 봤는데, 하나자산운용에서 한국의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1QK 소버린 AI ETF예요. 이름을 재밌게 지었어요.
소버린이 뭐예요?
소버린 AI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 소버린이라는 말은 주권이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소버린 네이션, 그러면 주권이 있는 국가. 소버린 AI는 이제 국가가 AI 주도권을 가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AI가 워낙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AI를 이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AI 경쟁은 기업들 간의 경쟁이기도 하지만은 국가들 간의 경쟁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소버린 AI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제 자주 국방을 넘어서 이제 자주 AI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아예 그 소버린 AI를 구축해주는 솔루션을 국가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도 있어요. 한국에도 뭐 메모리 반도체 아니더라도 AI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고, 요 1QK 소버린 AI ETF를 보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LG CNS,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담아두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IT 강국 아닙니까? 그래서 AI 시대에도 이런 IT 강국 이미지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ETF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요즘.
아까 네이버가 ETF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이버가 지난달에 주가가 확 뛴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AI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거는 네이버랑 두나무랑 합친다는 뉴스 때문이에요. 두나무가 우리나라 1등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두나무가 별도로 상장할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는데, 뭐 나스닥 간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이버와 합친다는 뉴스가 나왔고, 아직 뭐 확정 아니고 지금 뭐 조율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크립토가 제도권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 스테이블 코인의 관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합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네이버한테는 좋은 소식이니까 며칠 사이에 한 20%가 확 오른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 나온 코인인가요?
아,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은 이거는 비트코인, 도지코인 그런 코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에요. 코인의 종류예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달러와 가격이 같이 가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세상이 이제 디지털로 변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돈은 디지털이 아니에요. 물론 돈을 디지털 내에서 거래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돈은 디지털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디 해외에 송금하려면 시간 걸리고 돈 들어가고 이러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돈 자체가 디지털이니까 디지털의 장점을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관심이 많은 거예요. 비트코인만 해도 워낙 가격 변동폭이 심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돈의 가치와 같이 가기 때문에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도 많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얘기한 1QK 소버린 AI ETF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ETF를 사면은 AI와 스테이블 코인 투자를 같이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역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기는 해야겠지만, 그쵸?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한국의 AI도 그렇고 될성풀은 떡잎에 투자하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네. ETF들은. 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ETF를 사더라도 ETF 자산운용사 웹사이트 가시면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러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구나를 꼭 보고 사셔야지 그냥 이름만 보고 사시면 안 돼요. 물론 S&P 500, 코스피 200 이거는 뭔지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ETF, 아까 말한 주식형 ETF는 역시 공부를 하시고 사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얘기하는데 제가 또 알맞게 또 한국 술을 갖고 왔네요.
아, 근데 얘 특이하다. 네, 얘,
신기하죠.
얘 뭐예요, 이 술?
이거 제가 전통주를 워낙 좋아해갖고 많이 마시고 다니는데 이거는 감옥로라 그래서 옛날에 별주부전 아시죠?
네.
애들용 동화책에는 없지만 자라가 토끼한테 용궁 가자고 할 때 용궁에 가면 감옥로를 마실 수 있다라고 꼬시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소리 이 소리예요.
춘향전에도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몽룡이랑 춘향이가 이별할 때 네,
감옥노 마시자
뭐 감옥노 한잔하자 뭐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요.
스토리가 좋은데? 스토리 좋은 책인데요? 향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도수가 세니까 적당히
확실히 도수 센 게 느껴져. 그리고 촬영할 때 홀짝홀짝 마시다 큰일 날 것 같아. 네,
그래서 저희 역대급으로 술이 안 줄었어.
그러니까 맞아 맞아 아 이제 끝났으니까 편하게 마시죠.
그러시죠. 우리 주식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용어들이 많아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자니.
맞아요. 뭐 모든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용어들 헷갈린다고요. 그러면 저희 다음에 주식과 투자, 실적, 발표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용어와 개념들 한번 싹 한번 정리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이 네. 단어 나오면 이거 사야 된다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아 뭐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네, 그렇게 사면 안 돼요. 그렇게 사면 안 되지만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이런 의미구나는 이해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싹 한번 쌉정리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투자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거나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산업 있으면 댓글에 알려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